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3일 이 문제 밝은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북 정상회담 관련 대화 중 일부는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회담 노력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의 문제를 사전에 원만히 협의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은 북한과 일본의 고위급 접촉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면서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대해 전례 없는 위로 전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 군의 총격으로 아르메니아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총격으로 아르메니아 남부 마을인 네르킨핸드 인근 초소에서 자국군인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전날 저녁 아르메니아 군이 이 지역에서 40km가량 떨어진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배치된 아제르바이잔 군 진지들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아르메니아 측의 도발에 대한 복수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아르메니아 지도부에 있으며 향후 도발 시 더 심각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이 운영해온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충돌을 빚었으며 이후 이 지역 주민 약 12만 명이 대거 아르메니아로 돌아가는 등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30년 넘게 이어져온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 발생한 치명적 사건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3일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러시아 형법에 따른 수배자 명단에 칼라스 총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수배자 명단에는 칼라스 총리 외에 타이마르 피터콥 에스토니아 정무장관과 시모나스 카이리스 리투아니아 문화장관도 올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법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칼라스 총리 등 수배자들이 옛 소련방 군인 기념물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칼라스 총리가 대러 적대 행동과 역사적 기억을 모독한 혐의로 수배됐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지난 2022년 자국 내 옛 소련 시절 기념물들을 200개에서 400개까지 해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돕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12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나토 동맹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각의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는 위태롭다며 동맹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원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나토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동등해야 한다며 나토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 생산의 최소 2%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대니얼 에릭슨 미 국방부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각각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의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슨 부차관보는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이까지 밝히며 이 지역에서 정치, 경제,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월 14일 오늘은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즐기는 큰 기념일 밸런타인데이입니다. 밸런타인데이는 부부나 연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요 지인과 이웃에게도 작은 선물로 감사 인사를 하는 날이고요. 특히 사랑 고백을 하는 특별한 날, 근사한 식사를 하거나 아주 로맨틱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1년 중에 달콤한 초콜릿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만드는 원재료, 코코아 가격이 근 50년 사이에 최고가로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세계적인 물가 오름, 물자 공급난, 인력난이 고스란히 초콜릿 값에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초콜릿의 주재료인 코코아 콩의 주요 생산지 서아프리카 지역의 날씨 때문에 초콜릿 값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코코아 값이 두 배 정도 오른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1977년 이후 최고가로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1파운드, 그러니까 450g에 65달러 정도 하던 벨기에 초콜릿이 지금은 1파운드에 85달러랍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우기, 건기, 그리고 병충해까지 겹쳐서 코코아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또 수확량 문제로 코코아 최대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가 한때 수출을 중단한 것도 그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 밸런타인데이를 지나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기독교 축일인 부활절, 그리고 10월 말에 헬로윈까지도 이 초콜릿 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8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8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봄날 같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고요. 낮 최고는 3도에서 하흥은 영상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은 안개가 아주 짙게 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개성과 함께 5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는 4도고요. 원산이 7도입니다. 함흥과 청진은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중강은 영하 3도, 해산은 영하 7도입니다. 낮 기온 보실까요? 평양은 12도, 개성은 13도, 원산은 15도, 함흥은 18도입니다. 신의주와 청진의 낮 최고는 8도고요. 중강은 6도, 해산은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역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프랑스, 독일 정상이 유럽 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이유로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말라고 자국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정상이 유럽 안보 강화 문제 논의했다고요?
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2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별도로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 지도자는 유럽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세 나라 정상이 유럽의 안보 강화를 새삼 강조한 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을 보호하지 않을 거라는 과거 본인의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런 회원국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러시아에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유럽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서 유럽 집단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12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투스크 총리는 프랑스와 함께 우리는 유럽 모두의 안보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 작가인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이 삼총사를 언급하면서 유럽연합과 나토 관계 핵심에 있는 철학은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원칙에 근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 총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와 폴란드가 유럽 안보에 명확한 입장을 가진 믿을만한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폴란드의 투스크 총리가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숄츠 총리를 만났네요.
네, 투스크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서 유럽 방위에 대한 협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분명한 선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숄츠 총리도 세 나라 간의 협력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화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나토의 지원 보장을 상대화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면서 이는 러시아에만 이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자, 나토 지원 보장의 상대화라는 것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염두에 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숄츠 총리는 안보에 대한 나토의 약속이 제한이 없다면서 그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폴란드 투스크 총리도 지금 논란이 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했습니까?
네, 투스크 총리는 그런 발언은 유럽이 직면한 점증하는 실제 위협을 계속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물 샤워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 이 찬물 샤워라는 건 찬물을 뒤집어 쓰고 정신을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독일의 숄츠 총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 만들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했네요.
네, 숄츠 총리가 12일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와 함께 독일 북부에 있는 라인메탈사 포탄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예, 이 라인메탈은 독일 방산 업체인데요. 이 공장에서 해마다 포탄 약 20만 발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하고 유럽 쪽에 포탄 탄약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왔죠.
네, 포탄과 탄약이 크게 부족해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숄츠 총리는 포탄 공장 기공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 재고에서 많은 포탄과 탄약을 지원했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포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EU가 우크라이나 군의 포탄을 대규모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EU 27개 회원국은 해마다 포탄이 100만 발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목표의 3분의 1 정도만 달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다가 또 미국의 그 추가 군사 지원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이 우크라이나와 EU 측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관련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상원이 13일 아침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돕기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70대 29로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에 대한 그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네요.
네, 네덜란드 2심 법원이 12일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지 말라고 자국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 법원은 해당 부품의 수출이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 법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F-35 전투기라면 미국이 동맹국들한테만 파는 최첨단 전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른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전투기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이 소유한 F-35 전투기 부품은 네덜란드 창고에 있다가 이스라엘 같은 다른 나라로 보내집니다.
네,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명령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법원은 F-35 부품 수출이 국제인도주의법에 심각한 위반에 쓰일 분명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감행할 때 민간인들에게 미칠 결과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의 고위관리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줄여야 한다고 촉구를 했네요.
네, 호세프 볼의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12일 EU 개발원조 장관들을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무기 제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 또 다른 서방 관리들이 가자지구에서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죠.
네, 전투기부터 이 고성능 폭탄에 이르기까지 매년 3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예,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되고 가자지구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라는 어떠한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무기 제공을 줄이라는 이 보렐 대표 요구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1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매튜 밀러 대변인은 그 질문에 그런 조처가 우리가 이미 취한 조처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이 무기 원조는 이스라엘에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에 최대한의 능력을 제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최근에 가자지구 라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라파를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에도 라파에 있는 민간인들이 노출됐고 취약한 상태라면서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라파 민간인들을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이 없는 전면적인 군사작전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 시작한 뒤에 그동안 진행됐던 그 휴전 협상 좌초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가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집트에서 계속 휴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AFP통신이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 이집트, 카타르 관리들과 해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0일 이집트로 갔다고 13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 관리들은 AFP통신에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이집트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 또 모하마드 빈 압둘라만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 등을 다시 만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자, 인도에서 농민들이 아주 큰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인도 농민 수천 명이 13일 농산물 가격 보장 등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인도 북부 펀자브주 또 하리아나주 농민들이 선두에 선 시위대는 수도 뉴델리를 향해서 행진했는데요. 하지만 인도 경찰과 보안군이 농민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위대가 수도로 들어가지는 못한 건가요?
네, 인도 정부는 뉴델리로 연결되는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 보안군을 배치하고 이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델리는 농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이나 시멘트 벽돌 등으로 둘러싼 일종의 요새처럼 변했다고 VOA 기자가 전했는데요. TV 영상에는 특히 보안군이 델리 외곽에서 농민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드론에서 최루탄 통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수천 명의 보안군과 경찰이 델리를 지키고 있고요. 하리아나주 접경 일부 지역에는 인터넷도 차단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농민들의 시위에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네요.
네,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초반부터 강력한 보안 조처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수만 명의 농민들이 논란 많은 세계법의 폐지를 촉구하면서 약 1년 동안 델리 외곽 지역에 진을 치고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인도 농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당시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예, 특히 농민들의 핵심 요구는 모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20여 종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쌀, 밀, 면화 등의 농작물을 보장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인 데벤더 샤르마 씨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농민의 약 14%만 이 지원 가격 혜택을 받는 반면에 86%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의존해서만으로는 제대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민들은 또 정부가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늘리게 하고 농민과 농장 노동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며 대출금 상한을 면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은 농작물 가격이 비료, 종자 등 이런 간접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는 농사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도 14억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2가 이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
예, 바꿔 말하면 농민들이 이 나라 주요 유권자 집단이란 얘기가 되는데요.
네.
예,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인도 총선 앞두고 벌어진 이 델리로의 행진 시위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정부 쪽하고 농민 대표 간의 어떤 대화는 있었습니까?
네, 시위 전날인 12일에 인도 정부와 농민 대표들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예, 아르준 문다 인도 농업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농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농민들은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농민 대표들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농민조합은 특히 16일로 예고된 무역노조 주도의 총파업에도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요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미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포함하는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안을 승인했지만 하원도 통과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보안 우려가 제기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계정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먼저 연방대법원부터 갈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새로운 사안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면책특권 관련 요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뒤 올해 해당 사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인정해줄 것을 법원이 요청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이 요청이 기각을 당하자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찾았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재판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연방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해당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터트큰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요. 지난 6일 미 연방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5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는 이 기소와 관련해서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찾은 거네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연방대법원에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신청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수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 그 면책특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대 진영에서 기소에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는 부당한 압력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재판 일정이 앞서서 한번 연기가 됐었죠.
예, 원래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차트칸 판사는 지난 2일 이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재판이 열릴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자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 일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앞선 1심과 2심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재판 일정은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든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CNN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가능한 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 권한을 사용할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려야 할 그 중요한 결정은 이 면책특권 관련 사안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에 관해서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알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수정헌법 14조 3항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조항은 헌법 소홀을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며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최근에 이에 대한 심리 시작했죠?
예, 지난 8일에 대법원에서 첫 구두 변론이 있었는데요. 이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법관들은 해당 심리에서 여러 질문을 통해 개별적인 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갑니다.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대외 안보 지원안이 가결됐죠.
예, 미 연방 상원은 13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이 담긴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밤새 이어진 필리버스터, 즉 다수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끝에 오전 5시에 찬성 70대 반대 29로 이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결국 일부 공화당 의원이 마음을 바꾼 건데 대외 안보 지원을 반대하는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도 있다고요?
네,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의원, 피터 웨이츠 의원 등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보내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표결에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함께 2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 통과된 안보 예산안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군사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억지력을 위해 타이완과 동맹국들의 4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최근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이 24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이 외에도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를 위해 92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네, 이번 안보 예산은 대외 원조만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과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담은 법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초됐죠. 이후 민주공화당 대표가 국경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외 원조 단독 내용으로 표결을 추진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지원안은 하원에 붙여집니다. 하원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될까요?
네,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2일 저녁 성명을 내고 상원의 953억 달러 안보 지원안을 규탄을 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상원으로부터 단 하나의 국경 정책 변경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체 의지를 계속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상원의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대우를 자결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지원안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책상으로 올라가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보 지원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번에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척시원 상원 민주당 대표는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것처럼 존슨 의장이 법안에 표결을 붙인다면 하원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 밀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지원안이 통과된 이후 성명에서 역사는 상원이 미국의 지도력과 힘의 가치면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7일 상원에서 지원안 통과가 실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틱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11일 틱톡 계정을 만들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11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미식축구, 즉 프로풋볼의 최강자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린 날인데요. 첫 게시물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12일 기준으로 52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측의 틱톡 계정에는 이후 12일까지 총 4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측이 틱톡에 올렸다는 그 첫 영상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남성과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대화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먼저 슈퍼볼에 대한 문답식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칩스와 49ers 중 누구 편인지를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두 팀 모두의 훌륭한 쿼터백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신은 이글스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글스 팀이요?
네,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 팀의 연고지인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이 팀을 응원하지 않으면 자신은 혼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기가 좋은지 광고가 좋은지를 묻는 말에는 경기가 더 좋다고 말했고 중간 휴식시간 공연이 더 좋은지 경기가 좋은지를 묻는 말에도 자신은 게임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유도 있고 웃음도 주는 영상인데 사실 선거운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더군요.
예, 트럼프와 바이든 중 한 명을 고르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면서 농담하리냐, 바이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12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분화되고 개인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용한 모든 채널과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틱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틱톡은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플랫폼인데요. 미 언론은 틱톡을 이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움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Z세대 위주의 비영리 기관인 미래 유권자는 악시오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대선 캠프와 우리가 우리와의 관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틱톡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틱톡은 중국 기업이 모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결국엔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틱톡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연방정부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정작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는 틱톡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앱이라며 미국 아이들에 대한 선전물이자 자료 탈취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이 그의 정신적 능력 감퇴에서 기인한 낮은 지지율을 틱톡을 사용해 만회하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이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로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이를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의회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토안보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serve to promote homeland security and public safety.
I serve to provide career-long training to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I serve to administer.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2002년에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이듬해인 1월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DHS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명예와 진실함으로 미국인들과 조국 그리고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연방관보는 DHS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통일된 국가적 노력을 이끈다고 기술합니다. 또 DHS가 안전한 국경을 보장하고 합법 이민자나 방문자들을 환영하며 상업 활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고 연방관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Acting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Kevin McAleenan said the agency is lacking funds to adequately care for the unprecedented number.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DHS 내 주요 부서 영역을 기능별로 정보 분석 운영 조정과 사법 운영, 대비 대응 복구 운영, 지원 등으로 나눕니다. CRS는 이 가운데 먼저 정보 분석실과 국토안보 상황실을 정보 분석 운영 조정 기능을 맡은 부서로 분류합니다. 다음 사법 운영 분야에는 세관 국경보호국 CBP, 해양경비대 USCG, 이민세관단속국 ICE, 비밀경호국 USSS, 그리고 교통안전청 TSA가 있습니다. 또 대비 대응 복구 운영 기능을 맡은 부서로는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CISA와 연방재난관리청 휘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RS는 대량 파괴 무기 대응실과 연방사법훈련센터 그리고 이민국 USCIS를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류합니다. 시아레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DHS에서는 약 26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직원이 약 21만 4천 명이며 나머지는 현역과 예비역 USCG 대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연방의회가 승인한 DHS 예산은 약 950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부서는 FEMA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국토안보부 DHS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8년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서 후보가 나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몇 달 동안 대통령의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조처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흑인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소련을 상대로 한 외교 정책에도 단호한 결단을 내렸고 무엇보다 대중들 앞에서 훨씬 더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변화는 성공적이었고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지명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보이면서 공화당이 이 트루먼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 잘된 일이라며 좋아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토마스 듀이 뉴욕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토마스 듀이 후보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듀이 후보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듀이 후보가 부자들을 위한 후보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1948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가 자신의 선거 유세용 열차가 연설에 늦었다는 이유로 철도 기관사에게 화를 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 사건을 듀이 후보를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행동이 바로 듀이 후보가 철도 기술자나 일반 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대통령 선거를 노동자 편에 서 있는 민주당과 부유층을 대변하는 공화당의 대결로 만들어갔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외에 두 명의 후보가 더 출마했습니다. 이 후보들은 새로 창당한 정당의 지명을 받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생 정당 출신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스트롬 서먼드였습니다. 스트롬 서먼드는 주권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주권 민주당은 남부지방을 가리키는 딕시와 민주당 당원의 영어 발음인 데모크렛을 합쳐서 흔히 딕시크렛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권민주당의 스트롬 서먼드 후보 지지자는 대부분 미국 남동부 지역 백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흑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신생 정당 출신 후보는 진보당의 헨리 월리스였습니다. 헨리 월리스 후보 지지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보적인 사상을 외면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생정당 출신 두 후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서먼드 후보와 월리스 후보 모두 과거 민주당에서 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다수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출신인 이들 두 후보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갈 표를 빼앗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이 특히나 맞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내 여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승부사 기질을 타고난 투사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직접 미국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선거 운동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기차를 타고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한 번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금 기차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서서 직접 얘기를 나누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훤히 꿰뚫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o you know anything about copy machines?
Yeah, I know them backwards and forwards. What do you need help with?
The office copy machine is acting up again. It's making these weird noises, and the copies are coming out all distorted.
No worries. I've dealt with that issue before. First, check if there's a paper jam. Open all the compartments and make sure there's no stray paper causing trouble.
I try that. What's next?
If the paper path is clear, it might be a toner issue. Check if the toner cartridge is properly seated or if it's low or empty. Sometimes just a simple toner replacement does the trick.
사무실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존에게 복사기에 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더니 헌이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I know it backwards and forwards. I know it.
나는 알고 있어요.
Backwards and forwards.
뒤로 앞으로 어떤 것을 앞뒤로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꿰뚫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I know about copy machines backwards and forwards.
나는 복사기에 대해 훤히 알고 있어요.
I know copy machines like the back of my hand.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안다. 영어로는 손등을 써서 표현합니다.
Know something like the back of my hand. Know something backwards and forwards.
어떤 것에 대해 꿰뚫고 있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copy machines?
I know them backwards and forwards. What do you need help with?
The office copy machine is acting up again. It's making these weird noises. And the copies are coming out all distorted.
No worries. I've dealt with that issue before. First, check if there's a paper jam. Open all the compartments and make sure there's no stray paper causing trouble.
I try that. What's next?
If the paper path is clear, it might be a toner issue. Check if the toner cartridge is properly seated or if it's low or empty. Sometimes just a simple toner replacement does the trick.
대화 해석해보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copy machines?
복사기에 대해 아는 것 있어요?
I know it backwards and forwards.
헌이 꿰뚫고 있습니다.
The office copy machine is acting up again.
사무실 복사기가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Acting up.
어떤 것이 애를 먹일 때, 제멋대로 행동할 때.
Acting up.
고장났다고 acting up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ve dealt with that issue before.
나는 이 문제를 전에 다뤘어요.
First, check if there's a paper jam.
먼저 종이가 걸렸는지 확인하세요.
Make sure there's no stray paper causing trouble. Make sure.
뭐뭐한지 확인하세요.
There's no stray paper. Stray.
옆길로 빗나간
paper.
종이가 있는지.
Stray.
Stray는 제 위치를 벗어나다, 길을 잃다, 이탈하다라는 뜻이죠.
Check if the toner cartridge is properly seated.
토너 카트리지, 잉크 카트리지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And if it's low or empty.
그리고 잉크가 없는지,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
Sometimes just a simple toner replacement does the trick.
어떤 경우 단순 토너 카트리지 교체가
does the trick.
비결입니다.
Does the trick.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 그게 비결이다, 이런 표현.
Does the trick.
효과가 있다. 이것이 해결해 줄 거다.
It will do the trick. This will do the trick. That does the trick. That solves the problem.
그럼 끝으로 훤히 꿰뚫고 있어요.
I know it backwards and forward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copy machines?
Yeah, I know them backwards and forwards. What do you need help with?
The office copy machine is acting up again. It's making these weird noises, and the copies are coming out all distorted.
No worries. I've dealt with that issue before. First, check if there's a paper jam. Open all the compartments and make sure there's no stray paper causing trouble.
I try that. What's next?
If the paper path is clear, it might be a toner issue. Check if the toner cartridge is properly seated or if it's low or empty. Sometimes just a simple toner replacement does the trick.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know it backwards and forward.
훤히 꿰뚫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